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나 그러한 심정과 뜻을 일러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실 걸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오늘 그 44절까지는 죽은 그 나사로가 사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일어나라 하시고 그 장례 습관대로 얼굴이나 몸을 다 배로 묶은 그것 자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나 마르다한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자체가 지금 입고 난 뒤에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 죽은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일을 보았다라는 이런 말이지요. 살린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했을 때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 자체가 데아우마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유심히 그냥 뭐 눈에 띄니까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4일, 나흘이나 되었는데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아니면 쇼를 하는 가짜냐 이런 걸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럼 관찰한다,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이런 단어가 데아우마이거든요. 그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있지요. 아, 진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저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말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46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는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고자질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기준에 맞는 어떤 말이 주어져야 그것을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47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 공회 자체는 그 시내드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사내드린 공회 70명의 그 장로들 자체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때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적인 역할까지도 병행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70인의 그 장로들이 주축이 된 그런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T4U맨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보다는 T4U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직역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직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까지 있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들의 어떤 일들이 예수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약간 그런 어떤 집합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역량이 커지기보다는 축소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과 짝을 맞춰서 그래, 너희들이 조금 그릇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믿는 편에 속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주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죽임의 대상이 안 됐을 텐데 전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참히 짓밟아 버리니까 저것이 죽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그 예수가 저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한 거에 대한 방관의 자책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48절 보시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것보다 예수가 말하는 것 자체를 백성들이 더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면 과연 저가 옳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있었는가? 라고 돌아보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예를 들어 우리 뭐 그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계에서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흥 세력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기존 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전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뭐 그런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건 1980년도 전후가 될 텐데 지금 이건 뭐 분명히 말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 기성 종교에서요. 이단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제가 테이프에서 조용기 목사의 실제 음성을 누군가 들려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뭐 그 여의도에 광장이 크게 있었지요. 거기에서 무슨 기독교 행사할 때 뭐 부활절 행사라든지 뭐 행사할 때는 자기들한테 자기가 소속된 그 교회한테 돈을 많이 조금 하라고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새가 커지니까 이제 뭐라고 했고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어떤 자기 세력 자체가 오히려 타인에 의해서 약화되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보는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를 들어 우리보다 조금 더 삶에 열심히이고 사회에 도움을 준다 손 치더라도 실제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다 더 해야 되겠지만 사회에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 맞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은다는 거예요. 그 헌혈도 받으면 안 된다. 피채 먹어도 안 되는데 헌혈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그 근거가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에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 그런 단체 빼놓고는 사회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가 조금 더 최소한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사회는 뭐를 하면 안 돼요? 유익은 안 줘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원이 된 사람의 가족 공동체가 더 활력을 얻게 돼야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알력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신천지에서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뭐 기성 그런 기존의 종교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하지요. 그래도 함부로 성경만 올바로 전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분명한 건 함부로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에 그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단이면 나와 다르면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 다를 때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내가 혹시 저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나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단으로 찍힌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들 자체가 예수를 좋아할 일이 없은 것이지요. 에스겔 48절 보면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민중의 메시아, 즉 유대인들 자체를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전사적인 지도자로 여겼을 뿐이지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러 왔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 스스로가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의도를 이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 만약에 그 예수가 민중들과 야합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게 되면 실제 로마가 허락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역사 속에 개입이 되지 않는 한 로마로부터 독립은 어렵고 오히려 민중들이 이 로마의 군인의 힘에 의해서 그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기득권층은 더 이상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위험에 처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런 어떤 외교라든지 사법권을 그 빼놓고 오니까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잘못을 했을 때 로마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데 일종의 일반적인 사법권 자체는 로마로부터의 그런 어떤 허락을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만 빼고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로마로부터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 밀란이 일어나 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이 놓쳐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그 예수를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해서 48절에 빵과 민죽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약 때부터 24 대제사장이 있지요. 24 대제사장 중에서 그 돌아가면서 한 해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던 것이지만 대제사장은 죽기 전까지는 영구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아무튼 그 시대의 대표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한 사람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어야만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로마가 우리를 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말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꾼다 뭐 언제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득권층은 독립을 꿈꾸기보다는 항상 뭘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득권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의도보다는 그 당시 사회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침략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만 지금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 시대 상황을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지혜로운 현명한 답변이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 지금 이 가야바는 자기 스스로는요 우문우답을 한 것인데 이 우문우답이 현문현답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성경으로 말하면요. 진리의 성령이 와요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미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냈지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고 분명히 말하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이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예요? 밖에 있는 보혜사잖아요. 밖에 있는 보혜사.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있죠. 그러면 이 성경 보면요. 구약의 어떤 이야기의 반복이 신약에 일어나요. 예를 들면 모세가 맨 처음 십계명 받을 때는 누가 돌을 준비했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썼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요? 우상을 맞이으듯이 꽹과리 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어떤 십계명이 오게 되면 그 십계명을 놀 그런 어떤 황금 송아지라고 돼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모세가 가지고 오면 그것을 놀 어떤 그런 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서 깨뜨렸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성질이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욕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깨뜨린 것이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민중 메시아의 역할을 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민중의 메시아, 민중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뜻을 응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과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듯이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보낸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판은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죠? 모세한테 사람이 준비하고 내가 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글을 써주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판을 뭐예요? 준비해요. 예수님이 백성의 마음판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진리의 성령이 백성들 마음 안에 임함으로 새겨짐으로 두 번째 돌파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한번 그림자식으로 보여주고 신약에 예수가 한번 겉에 돌판으로 오시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 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산 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지요.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본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고 말했지요. 이 데오레오라는 말 자체는 본다라는 단어 중에서 우연히 본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다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집중력 있게 보는 거거든요. 데아우마이가 그 다음이니까 데아우마이도 관찰은 관찰하는 것인데 데오마이에 의해서 데오마이가 100%의 관찰, 아주 막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는 거라면 그 데오마이는 한 90% 정도 그런 관찰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어떤 강도에 있어서 가장 강도가 센 것이 데오레오거든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지? 정말 승자숙고하고 골똘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그냥 인용 구절로 성경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열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짐을 받은 성도들은 먹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절에 말하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을 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갔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것을 데우려고 했다. 이렇게 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는 또 다른 보혜사나 보혜사나 역할은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이요. 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까 보혜사로 오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깥에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하시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발견하게 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 심지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게 한다고 말해요?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럼 보혜사가 말한 것 자체를 또 다른 보혜사는 와서 아, 이 말이 이 뜻이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처음부터 알아들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그 말이 그때 하신 어떤 것들이 이 말이었구나 생각나게 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꼭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말한 건 보혜사로서 말한 것이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면 또 다른 보혜사고 이런 식으로 획일화시키면, 보편화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도를 한 뭐 10% 알았다라면 어느 날은 80% 알고 어느 날은 100% 의도를 알게 되면 자기 안에 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것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조금 부족하게 알다가 어느 날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참 뜻과 의도가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보혜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왕 본문의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 평안 에이레라라는 것 자체는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고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는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뜻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뭐해요? 끊임없이요? 우리가요? 추궁하지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기도라는 이름에 추궁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토록 해주지를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본인도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이 가시 스콜롭스는 가시가 아니고 쇠막대기라겠지요. 쇠창살, 너무너무 힘이 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힘든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세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하지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사람은 약한 데에서 강해진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사람은 내가 자기 자신이 약해야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는데 누구 평안이라고 해요? 나의 평안. 내가 이 땅에서 너희 알다시피 내가 꽃길 걸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평안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평안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미리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누렸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자기 의도와 관계시 뭐라는 거예요. 빠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설명하는 게 있지요. 육신은 관절과 골수가 있고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육신의 그 어떤 숨은 무의식적인 관절과 골수의 의식이 자기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성령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은 내 육신의 본질적 성향이고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 좋은 그런 도덕적 율법적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16장 요한복음 16장 미리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16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글쎄요.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그냥 그 의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상만 모으고 살 수가 있어요. 의지하고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라고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독립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을 자기 의지자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독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대상의 의지로부터는 독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올바로 교훈해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2장, 11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여기서 51절 보세요. 네, 그들은 민중 메시아로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중 메시아 역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만 로마가 침략에 오지 않고 백성이 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어야만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예수는 뭐하기 오셨어요? 자연적인 죽음이 임하기 전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열심으로 자기를 죽일 사람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죽인 사람들 자체를 지옥 보내게 오신 게 아니라 죽으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지 알았으면 죽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해 주고 올바르 알게 해주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연적인 자연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릇된 신앙의 열심에 의해서 죽일 사람을 통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에게 뭐라는 거예요? 뜻을 이룬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 라고 말하지요. 다 이뤘는데 뭐가 다 빠져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하지요. 다 쏟아내셨다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리 한번 이거 가지고 뭐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병이 들어가지고 복수가 배에 많이 차가지고 물과 피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항상 뭐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먹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포도주라는 번역보다는 신포도식초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뭐 그게 그거겠지만 예수께서 신포도식초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이 영혼이라든지 피누마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푸시케를 쓴 게 아니고 피누마를 쓴 것 자체는 예수님은 실제 혼적인 의식이 없은 건 아니지만 혼적인 의식의 삶을 산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혼은 있지만 구원받을 혼이 아니라 구원받은 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런 상태 속에서는요.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누가복음 이건 그냥 보기만 하고 읽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대로 19장에 손을 띠를 띠고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돼 있지요. 그러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잊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는 육신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일반적인 사람과 큰 차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원래 육신을 잊기 전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젖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우유 먹고 자랄게. 뭐 내가 알아서 대수병 갈릴게. 이랬겠어요? 아니면 어떻겠어요? 예수도 어느 날 그 육신의 모든 그 신체 구조가 영적인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보다 조금은 더 탁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 차이가 없이 출발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성경으로 따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말을 나눌 때가 우리로 따지면 한 12살 뭐 전후 그 정도 될 텐데 그때부터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도 참으로 해박한 영적인 교훈을 드러냈던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의식의 만개는 어디부터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자, 요한복음 19장 해서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돌아가시니라. 이 돌아갔다라는 앞의 의미는 떠나다라는 말도 되지만 용서했다라는 말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를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는 자기를 찌른 자들이라든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용서해도 그 용서를 본인 스스로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자기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세계에 오기를 기다리는데도 끝까지 안 가기로 발버둥을 치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 중에 그 무서운 것이 뭐라고 해서는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원래부터 완전한 창조를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요. 애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애타늘과 애 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애사람이에요. 그 새 몸을, 새 영의 몸을 입을 때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은 새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빚어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하늘인데 몸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애타늘과 애땅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몇째 하늘과 몇째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는요. 셋째 하늘과 셋째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인데 몸은 애타늘과 애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중천이다. 마수라네마. 이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계시록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굳이 말하면 둘째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와 셋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죄법을 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왈칵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 입성도 못 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보시게 되면 19장 34절 보면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물론 이렇게 피 속에 물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 자체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어떤 물은 뭘 상징하고요? 성령을 상징하고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뭐 한다고 했어요?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두면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아, 저 애들은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서 재앙이 넘어가게 그렇게 지금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으셨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피가 내 문지방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하고 가셨다 이런 말이고, 이것이 요한 서신으로 가게 되면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이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11장 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1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가야화가 말한 것은 영적인 의도에서 말한 건 아닌데, 세상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로마가 안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일을 수행해 가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떠도는 재밌는 말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 중에서 그 젊은 사단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약간 지혜로운 사단이 젊은 사단한테, 너희들이 실수를,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예수도 모으면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지가, 굳이 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요, 물론 하나님이, 목숨은 하나님이 정해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자연적인 어떤 상태로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길게 쓰이 짧겠어요. 성경 자체만으로 보면요. 성경에 표시된 걸로만 보면 예수님은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펴는 거거든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아무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기둥은 미리 사형장에 미리 기둥은 그렇게 거기다가 심어놓고 가로막대기만 짊어지고 가는데, 이 가로막대기를 짊어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힘이 없어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짊어지라고 말해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한테 대신 짊어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짊어지고 가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런 사형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 그 정도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허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시간 흘러가면, 죽게 되면, 뭐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굳이 부활했네 안 했네 이런 말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사를 했는데 뭘 부활 이런 것들을 말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조력자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단을 통해서까지도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자, 다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사단의 도구로 하지 않고 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51절 보면 그가 또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 소주라는 말은 여러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일단 뭐라는 거예요? 구원, 소주라는 말은 고치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존하다라는 말,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이 고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칠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첫 창조는 불완전한 존재로 흙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만들고 완전한 존재로 그 의식과 연합될 수 있는 영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로 가시는 데 있어서 피조물을 창조의 동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처음부터 그 세계에 살게 했으면 그 세계에 사는 것의 기쁨, 아름다움 이런 거 확실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집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얻고 집을 좀 늘리고 조그만 단칸방에서 사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있던 사람하고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물며 영적인 그 완전의 세계는 영존하는 세계예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그 세계의 아름다운, 그 세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 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은 왜 저렇게 저런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의 고달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제 누리는 건 글쎄요. 원래 천사가 있고 육신을 입었지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서요? 동등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육신을 한번 입었던 그런 나중에 천사와 육신을 안 입었던 천사는 누림에 있어서는 같겠어요? 같지 않겠어요? 같아요. 누림은 같은데 그 누림을 느끼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누림은 똑같은데 누림을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53절 보겠습니다. 11절 53절이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돼 있지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가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린 어떤 것을 보고 고자질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이 예수는 더 사람들이 따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 유대 땅 건너편, 그러니까 유대 땅 자체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만이 그 유대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속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사마리아 소속된 그러한 북쪽 지방으로는 전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이고 사마리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땅만 유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에브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데지요.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3대 절기는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요. 50절 보면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요. 유월절 전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유월절 언제부터 구약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원래 우리 같은 이런 양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 자체를 그들의 정월로 삼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정월. 그래서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부터 이들의 정월이 시작되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하라고 하는 그 달 10일에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자기 가족의 숫자에 걸맞는 양.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더불어서 양 한 마리 1년 된 양을 한 마리 잡고 잡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며칠 날 죽여요? 14일 날 죽여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출애굽이 감행되는 시행되는 이런 일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최소한 4일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의 포로로 잡히고 있지 않다가 유월절 4일 전쯤 잡히고 유월절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신약으로 따지면 40일 예수님이 50일째 뭐라는 거예요? 50일째 그들에게는 맥주절이지요. 보리추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볼 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했을 때 이 불의 혀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불의 혀처럼 했을 때 그것은 디아크리노 해가지고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생기게 됐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